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13절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재물에 대한 충성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물론 여기는 재물로 나와 있지만 이건 땅에 속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같이 가져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과 재물이 공존할 수 없는 까닭은 하나님의 요구와 재물의 요구가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요구는 전적인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반면에 재물의 요구는 자기 확장과 자기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여전히 재물을 필요로 하고 또 재물에 대하여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재물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 확대와 자기 확장을 위해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이 땅에서 높아지고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게 본능이거든요. 자기 확대와 자기 확장했기 때문에 자기 확대와 자기 확장의 가장 필수적인 도구가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재물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연 재물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재물을 신이 베풀어주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상을 잘 섬기는 이유도 또 신들을 잘 섬기는 이유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죠? 다 부자 되려고 하는 겁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복이 재물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종교에서 믿는 각자의 신이 베풀어주는 복에 대하여도 재물이 항상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의 기독교라고 해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어딜 가든 거의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신다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과연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재물의 복을 주시되 재물을 섬기는 것은 금하셨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저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재물의 복, 물질의 복은 주시는데 그 물질을 섬기는 것은 금하셨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복을 받은 자들이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는 증거로 하는 게 뭐죠? 교회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성경헌금도 하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돈을 섬기지 않는다는 증표로 좋은 일에 기부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에 대하여 자유로워하며 대신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하는 겁니다. 나는 재물을 받았지만 재물은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돈도 기부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나는 봐라 재물은 받았지만 재물을 섬기는 자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유지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은 믿음대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죠.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이 말씀은,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은 남의 일이 되고 자신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런 자부심과 착각 가운데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1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자, 근데 과연 돈을 좋아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을 좋아하지 않고 돈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돈을 향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혼자 살면 자기만 견디면 되니까 쉬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장가를 안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혼자니까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좀 힘들게 사면 되는데, 문제는 가정을 꾸미면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특히 자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나는 굶어도 제가 굶는 꿀을 못 보잖아요, 사람들은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돈이 없이는 생존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듣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마땅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바로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인간의 실체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인간들, 사람들의 바른 반응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나는 돈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돈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좋다고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돈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못할 겁니다. 있습니까? 있으시면 저보다 훌륭한 겁니다. 저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왜요?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이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으면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라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찔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들이 돈을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꼬집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니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고, 상식은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간이 불행과 비극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 증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 죄를 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응으로 심판을 하고 벌을 주는 것으로 이겼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또 어떤 병이 들고 또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도 뭐죠?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는 반응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어떤 사람이 불행과 비극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보응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인생의 행복과 성공 그리고 재물의 부요함은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로 여기는 증표로 생각한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준 거고요. 못 돼도 하나님이 줬대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 되면 그렇게 잘될 만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줬다 생각하고, 안 되면 그렇게 안 될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해요. 이게 단지 하나님이지만 사실은 누가 했다고 그래요? 신이 했다는.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분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히 그러죠. 뭐 이렇게 그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뭐 이렇게 집안이 어려운 일을 구출하거나 점을 치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뭐 조상 무덤을 잘못 썼어 그래. 무덤 옮겨, 이장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성이 부족해.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내죠.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여긴 겁니다. 이처럼 재물을, 물질의 부유함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표로 여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찔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죠. 왜요? 그들은 물질의 부유함, 그래, 물질의 부유함 이꼬루, 이꼬루, 등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물질의 부유함이 왔다고 생각하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그들은 동시에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자신들이 부양, 부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증표로 하나님이 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비웃는 거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는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웃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재물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행위에 둘러싸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율법의 행위는 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단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율법의 행위, 즉 그들의 의의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행위에 묶인 사람들은 반드시 비웃습니다. 자신이 물질의 부유함, 세상의 성공을 얻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복을 받았다고 여기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비웃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라는 것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율법을 실천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도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설사 알았다고 해도 자신의 행함에, 자신의 의에 막혀서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의로우니 마음 동안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으로 가득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들은 반대죠. 신앙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면서 속도 자신들은 그럴 거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이 십일조를 하고 자신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속도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럼 성경은 뭐라 하는가 보십시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첫 번째 뭐라고 시작해요? 내 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속, 곧 내 육신. 육신은 껍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상대되는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이거 다 육신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여기서 원함은 뭐죠? 그 밑에 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 선은 뭐예요? 윤리도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 원함대로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누구 속이 이렇다는 겁니까? 우리 속이 이래요. 우리 속이.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거나 더 부도덕하거나 율법을 실천하지 못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한 자래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여길 정도로 완벽한 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도 바울은 그건 누구보다도 탁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다른 점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외적인 행위를 가지고 기준을 잡는 자가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속, 자신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행위는 내가 만들 수 있는데 속은 자기가 만들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 속에는 뭐라고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는 겁니다.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면 뭐가 거한 거예요? 기독교는 중립이 없어요. 회색 분자가 없습니다. 선하지 않으면 악한 거거든요. 자기 안에 악이 가득하다고 그러고 뒤에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내가 아니오 죄니라는 것처럼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러니까 바울은 행위로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보면 자신은 이 말을 안 해도 돼요. 왜요? 늘 선을 행하는 자였거든요.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로는요. 근데 그 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고 자신들이 의로운 자라고 여긴 반면에 바울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속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속이 자신의 신앙의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기준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자기 속에 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시면 아멘하시죠. 이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있다고 행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옛 언약이에요. 그게 옛 언약. 율법적인 삶이라고 그러죠. 율법적인 삶. 오늘 보면 15절 가서 보시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옳다고 여겼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기준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탁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행위를 보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행위를 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다 보니까 자신처럼 행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늘 우월감을 갖습니다. 이거는 지식적으로도 똑같아요. 생명이라 지식을 가지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식이 없는 자를 비교해서 항상 우월감을 갖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바리새인입니다. 지독할 정도의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떤 행위적인 면으로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절대 꿀리지 않을 정도로 탁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선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은 높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미워하신다는 것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고상하고 점잖고 인격이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남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정죄합니다. 늘 나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며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지 못하고 인간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얄팍한 마음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도 속으로는 싫어하는 마음을 감추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이 나올 겁니다. 속과 겉이 얼마나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내세우며 의를 실천한다고 해도 이러한 내면의 실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듣고 십일조를 한다고 해도 이 속의 마음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바뀌었습니까? 30년, 40년 미어도도 이 마음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거룩한 몸, 신령한 몸을 입을 때 그때 없어지는 겁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목회만 지금 예원교회 온 지만 벌써 26년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만 거의 30년 가까이 한 거예요. 30년 했는데 내 속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웃는 분도 계신데 웃는 분은 자기는 바뀐 것 같은 것 같은데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안 바뀐다고요. 근데 뭐예요? 근데 뭐예요? 그 모습이 내게서 드러나지 않는 건 뭐죠? 하나는 주님의 거룩한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의 권면처럼 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건 2부 때 하겠지만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게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분이 날 붙들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분의 통치역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원래대로 딱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시기 질투하며 살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라고 해도 우리 못 살아요. 여러분 내가 이런 자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맞습니다. 나는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판단으로 늘 겉은 안 그래도 속으로 남을 다 죽이고 사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 나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주님의 붙드심이 주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열심은 뭐죠? 내가 그런 자임을 끊임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 주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송합니다. 유일한 부흥이에요. 무슨 부흥이에요? 말씀의 부흥. 말씀의 부흥이에요. 그게. 구약적인 그림으로 그러면은 우리의 지경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 내게 있는 어둠이 다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확대되는 거거든요. 원래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뭐예요? 죄성이 내 것인 양 살아가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만큼 그 땅을 누리는 거죠. 그 싸움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바울의 결론은 자신이 뭐예요? 악을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드러나는 행위로 가지고 선과 악을 나누지 않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속을 가지고 한다니까요, 바울은. 속을 가지고. 교회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교회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는 것을 선과 의를 행하는 것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일은 누구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도 했다고요. 바리새인도. 만약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을 향해 악을 행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는 걸 뭐라고 했다고요? 세례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애굽 땅 종되었던 자처럼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요?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뭘 받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자, 율법의 용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네. 결국 그들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애굽 안 한 애굽 사람이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란 얘기예요? 다 죄인이란 얘기잖아요. 출애굽해도 예수를 믿어도 죄가 죄인인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마치 자신이 되게 의롭게 의인이 아니라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의롭게는 됐으나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뭘 죄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죄를 안 짓는 자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를 만들어요? 내가 이런 자임에도 즉 율법을 받으면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전부 다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니까요. 목적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 그걸 지킴으로 자기가 의롭게 하려고 그랬어요. 의롭게 되려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희가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맞죠? 그러면 다 내가 죄인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네가 애굽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이고 감사할 것인 걸 알라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그 은혜를, 그 긍휼을, 자비와 용서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바울은 그래서 인간이 선을 원할 수는 있으나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속을 보니까요. 선을 알아도 행할 수 없는 이유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인간이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도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없는 까닭은 내 속에 죄가 있고 우리가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안다고 해서 모든 일을 그 옳고 그름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가? 이걸 일단 폐일원하고 안 믿는 자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안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 과연 양심이 있는 사람이 그 양심을 따라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한 번만 삐끗해도 죄가 되거든요. 성경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만 안 지켜도 죄가 되는 것처럼 양심을 따라 다 살 수 있는가?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안 믿으면 어떻게 양심도 없어. 이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과연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 양심이 안다고 해서 그 양심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말씀을 못 사는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적어도 말씀을 알아야지만 그것이 죄라는 건 알잖아요. 아, 이게 악이었구나. 이게 죄였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가 알라는 거거든요. 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못하고 자꾸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되려고 해요. 우리도. 그렇게. 그리고 자기는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봉사도 하는데 안 하는 사람 보면은 화가 나죠. 왜 나는 하고 저 사람 안 해? 그게 율법이고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그래서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삶의 중심인 인간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기 이권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신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자신들이 율법을 실천하면서 고상하고 종교적인 선을 실천하면 기뻐하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이 등장하느냐. 뭐 이혼도 하지 말고 재혼도 하지 말라는 뜻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민수기 24장에 있는 하나님의 규례, 즉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규례에는 아내에게 수치가 있어 그를 버리려고 하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주고 내보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혼증서를 안 써주면 쫓겨나면 뭐냐면 이게 간음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거든요. 간음했다고 해서. 왜 남자가 버렸어요. 버림받았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뭔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고 여기 때문에 죽이니까 이혼증서를 써서 죽는 것을 막으려고 이혼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가.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규례를 악용해서 아내가 실증이 나면 이혼증서를 써서 주고 내보내고 다른 아내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준 거잖아요. 그걸 보고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누구를 위해 이 이혼증서 써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복음을 잘 알면은 딱 나타난 증상이 두 가지입니다. 10시 만이면 방종입니다. 자, 주일날 안 와. 오늘도 빈자리 많죠. 안 오는 것도 나를 위해서 안 오면 뭐가 돼요? 그게 악이에요. 와도 나를 위해서 오면 뭐예요? 그게 악이에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른 표현하면 너희들이 예배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예요? 누굴 위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요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와도 날 위해 안 오고요. 와도 날 위해 와요. 오는 건 우리가 여태까지 종교적인 생활을 들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 빠지지 않고 뭐 복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와요. 그렇게 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되는 거고요. 아이고 니들은 복음을 몰라.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 아니거든? 하면서 빼먹어요. 누구를 위해 빼먹어요? 자기 편한 대로. 그것도 뭐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써먹어요. 정말 못됐죠 여러분. 누가요? 김 집사, 이 집사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못됐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못됐는가? 어떻게? 근데 이렇게 못됐다고 하는 걸 싫어하죠, 우리는. 특히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죽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실천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편리함과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들의 내면을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듯 이혼증서를 써줬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내면을 봤다면 바울처럼 이것이 악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텐데 이들은 자신의 속을 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여전히 악에 의해 행해하여지는 것들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고상한 신앙적 행위와 실천을 보인다고 해도 이러한 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존재론적 세력이고 그 존재를 통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적 행위와 실천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이기심과 시기와 탐욕과 판단 등 악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것을 우리 자신의 판단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속을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착각 가운데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경멸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외적인 행위를 기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내면적인 면을 기조로 삼았다면 그들이 그토록 비판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자기 자신이 전혀 다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율법의 실천이 있게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와 세상을 놓고 본다면 세상보다 교회가 더 의롭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또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왜요? 그들이 생각할 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자기들보다 뭔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제 이런 지식을 얻었으니까 누가 그런 얘기하면 착각하지 마. 나도 너와 똑같아. 이러면서 죄 지으란 얘기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마음대로 죄 지으라. 바울이 하는 얘기가 늘 그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왜 속은 어쩔 수 없으니까? 겉으로 내가 안 해도 속을 보면 똑같은데 뭐 겉으로 안 한다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도 죄고 겉으로 안 드러나도 속은 어쩔 수 없으니까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럼 마음대로 살지 이왕 죄인인데. 이게 참 기가 막힌 자기 주장이잖아요. 그 죄도 누굴 위해 짓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자, 세상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돈으로부터 자유한가?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세상은 정치와 권력이 난무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말은 개혁 안 됩니다, 여러분. 개혁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리면 신앙은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어떻게 치료할 수 없는 건데 이건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치료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예요. 그런데도 스스로를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신을 옳다고 여기게 함으로 높임받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의 실상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이러한 악의 실상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이유를 품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존귀한 것으로 높이는 것이 교회의 다름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과 동일하게 권력과 돈과 정치 그리고 실천과 고상한 도덕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내 교회가 다른 교회와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자는 옛 시대를 의미합니다. 옛 시대는 요한의 때로 끝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슨 시대가 왔대요?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시대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은혜로 말이죠. 문제는 사람이 자기 행위의 의의를 버리는 것.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행위의 의의를 버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 아니 정확히 따지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이걸 직역해서 풀면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의 한 획을 율법을 문자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천함으로써 의의를 이루고자 하는 바리새인의 의지. 즉 율법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를 뭐예요? 율법의 행함이 한 획이 떨어진 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이 인간들이 자신의 의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뭐라고요?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마디로 뭡니까? 자신의 행위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왜요? 본성이라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이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자규제를 보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자기의에 갇혀서 이러한 자들이다 보니까 인간이 이런 존재다 보니까 항상 자기 행위와 자기의에 갇혀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에게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우리 속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면의 악을 기주로 한다면 재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실천이 있다고 해서 자신을 옳은 자로 여기지 않으며 다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만 예수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는 유일한 기쁨이고 예수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자에겐 예수 자체가 복이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진정 누려야 할 하나님 안에서의 복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기쁨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심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오늘도 우리의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주 앞에 이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오니 오늘도 우리의 행함 가운데서 악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깨닫게 하사 오직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자비와 용서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하여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악을 행하며 여전히 내 기준으로 남들과 비교하여 우월성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나의 편리함과 나의 유익과 나의 안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자들이 아닌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며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고 악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아 오늘도 우리의 의원 되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찾으며 오직 주님만을 소원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살고자 마음먹는 사랑하는 예원가족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